다윗이 블레셋 사람 아기스 왕에게 몸을 피했다가 그가 시작하는 전쟁에 나가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 어려운 처지를 면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어서 자기 수하에 있던 600명을 거느리고 자기 본거지 시글락 마을로 돌아와 보니 병고가 생겼습니다. 남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들이 그 다윗이 자기 집과 그 마을을 비운 사이에 이 이스라엘 땅의 남쪽 지방을 침공해 들어와서 네게브 지방과 그리고 이 시글락 마을을 침노하고 시글락 마을을 불태우고 다윗의 가족들을 비롯한 그 마을의 모든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마을을 불태워버리는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다가 발걸음을 돌이켜서 자기 마을로 돌아와 보니 마을은 그렇게 불타버렸고 모든 가족들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길러던 양들 비롯해서 모든 가축들까지 다 탈취를 당하고 마을은 잿더미가 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600여 명의 다윗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도록 슬피 울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식솔들을 거느리고 유리 방황하던 세월이 길었고 그 가운데 모든 가족들과 아이들이 수없이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한 것의 결과도 보지 못한 채 아말렉 사람들에게 포로되어 끌려가고 죽임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럼 만년 그렇게 늑설 놓고 울고 있을 수만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해서 돌로 치리하기도 하고 하는 위급한 상황이 되었지만 다윗이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더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상황 속에서 지도자는 그런 상황 속에 같이 혼란에 빠지거나 같이 슬퍼하고 있기만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는 아무리 자기 일이 다급하고 슬픔이 찾아오고 정신 차릴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정돈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용기를 가져야 지도자다운 모습인데 다윗은 그 시기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방향도 찾지 못할 그런 큰 시험이 올 수도 있지만 그때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윗처럼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를 힘입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마음의 용기를 다해서 현실의 문제에 새롭게 도전하려 하는 이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문제 해결과 위기 극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힘입고 마음의 용기를 더하고 담대한 자세로 난관에 도전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 모두가 늘 갖출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얻은 다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용기를 더하고 마음을 기울여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다가 일을 더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르쳐지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했구나 하고 후회하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거 하나님 뜻에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을 한마디를 할 때에도 그 말을 밖으로 내가 표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이 말이 그리스도인 정신에 맞는 것인지 이게 믿음으로 하는 말인지 성경 일반적인 가르침에 부합하는 말인지 이런 것을 좀 미리 먼저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그 말에 실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전체에도 힘이 되는 것이지 함부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성급하게 말을 했다가는 그 말이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일에나 말에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옳고 그런 것을 대해서 잘 분별하고 생각할 줄 아는, 급할수록 신중할 줄 아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한시가 급하지 않겠습니까? 한시계라도 빨리 따라가야 될 텐데 다윗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이 따라간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윗이 600명을 거느리고 따라가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고 또 이 상황 속에서 기가 막혀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서 시내를 건너갈 때에 지친 사람들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길을 떠나가는데 가다가 애굽 청년 한 사람을 만납니다. 굶주림에 지쳐있는 청년이었는데 먹을 걸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물었습니다. 누구냐 했더니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애굽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를 데려갈 수 있겠느냐 어디 있는지 아느냐 했더니 나를 살려만 주시면 그 사람들에게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청년의 인도를 받고 아말렉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일은 이렇게, 이 애굽 청년이 병들었다고 해서 주인이 버리고 간 사람인데 주인은 버리고 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행을 구원해 내시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남들이 버린 사람도 내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는 원수도 내게 친구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16장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뻐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버린 노예 한 사람이, 병들었던 노예 한 사람이 다윗이 따라가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그 모든 가족을 되찾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될 줄을 그 누가 그렇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우리가 청량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버린 자도 우리에게 도움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다윗은 빼앗겼던 가족들과 모든 식솔들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그 양들 가축들까지 다 도로 찾아서 한 가지도 잃은 것이 없이 자기의 본래 진영인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의견 충돌로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께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 가운데 성격이 포악한 사람 또 욕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찾아온 것을 400명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나누어 가지고 강 건너지 않고 앞서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들은 하나도 나눠주지 말고 가족들만 돌려줍시다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모든 것을 균등하게 600명 전체에게 골고루 나누었고 또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인근 지역의 모든 마을에도 전리품의 일부를 다 나누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했다고 했고 이것이 그 후에도 이스라엘 사회의 율례와 분배의 기준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공과를 따져서 농공 행상을 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수고한 사람, 노력을 많이 한 사람에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그들의 지분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공동체 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족들 사이에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연약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더 배려할 줄 아는 자세가 더 필요하고 가진 사람이 책임을 더 질 줄 아는 자세가 늘 필요합니다. 핀란드와 같은 나라에서 보니까 이 교통 규칙을 위반해서 벌칙금을 내는데 그 사람의 재산 규모를 따라서 벌칙금 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같은 잘못을 범해서도 많이 벌금 내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게 하는 그런 제도도 보았습니다. 모두가 살아가는 일에 현대 사회에 있어서 오늘과 같은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정말 중요한 가치는 공존의 가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가? 이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지 못하면 앞으로 사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 아비규환처럼 그렇게 난타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전락해버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가진 나라들이 횡포를 부리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잡아먹고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이가 이렇게 크고 이런 사회 구조가 어떻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강을 건너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지쳐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어서 오히려 따라가는 것이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부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남아서 남은 무리들을 지키고 있었을 뿐인데 그들에게도 다윗은 꼭 같이 나누도록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전리품 그거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여기 보시면 여러 말들에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만들고 이런 것의 나눔을 통해서 마음도 나누어지는 그런 열매를 만들어내면서 앞으로 건설하게 될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공존하고 공생할 줄 아는 그런 세상 만들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다윗이 실천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이 많은 타고에서 너무 교만하지 말고 공이 많은 사람에서 모든 것을 독점할 생각을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니 그 다윗의 나라가 점점 견고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모든 가족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죽거나 붙잡혀가거나 마을이 불타버린 그런 본거지 자체가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정신을 차리고 힘을 얻고 그리고 용기를 내었더니 갈 길이 열리게 되었고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찾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얻게 된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마음의 용기를 다해서 나아가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결실되게 하신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장차 사울의 뒤를 이어서 집권하게 되는데 집권했을 때 권력의 중심축이 될 사람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끈끈한 동지로 뭉쳐지게 되고 해서 일생 다윗의 주변에서 돕고 지키는 수하들이 되게 만들어 나갑니다. 이런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지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지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이런 과감한 결정, 이런 내용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주변과 더불어 한마음되어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